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제4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본투표가 오늘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투표일을 하루 앞둔 어제 7개 경합지역 중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승리를 확신한다면서 시작점에서와 마찬가지로 긍정, 열정 그리고 기쁨으로 오늘 밤을 마무리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피츠버그 유세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을 거듭 비난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실상 동률을 기록하는 등 팽팽한 접전을 계속해왔습니다. 한편 미 북동부 뉴햄프셔주 딕스빌 노치 마을은 이날 0시 총 6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모두 마쳤고 개표 결과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각각 3표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접경의 작은 마을인 딕스빌 노치는 1960년부터 대선 당일 0시에 투표와 개표를 진행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코우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준일 한국 외교부 한반도 정책국장이 이날 전화회담에서 북한의 발사를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세 나라 당국자들은 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외무성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 5일 오전 7시 30분경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달 3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5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지역에 또다시 대규모 야간 드론 공습을 가했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크이우 시장은 오늘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방공부대가 크이우 북서부 오볼론스키 상공에서 러시아 드론들을 격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밤사이 러시아가 발사한 드론이 79기였으며 이 가운데 48기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고 이와 별개로 미사일 두 발도 격추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젯밤 영상연설에서 현재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11,000명이 이미 배치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과 함께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이 교전을 계속하고 있는 주요 전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곳곳에서 펼친 군사작전으로 팔레스타인인 최소 30명이 숨졌다고 현지 보건당국과 언론들이 오늘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관영 와파통신과 하마스 공보당국은 지난달 5일부터 이스라엘군이 새 군사작전을 수행 중인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라히아 마을 내 주택 두 채가 공습을 받아 최소 20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 보건당국은 북부 가자시티와 중부 데이르 알발라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6명이 숨졌고 중부 알자와이다에서도 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가자 중부와 북부 자발리아 등지에서 테러범을 제거하는 작전을 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하는 이스라엘 동부 접경 요르단강 서안지구에도 공격을 가해 카바티아에서 2명, 탐문에서 2명 등 최소 4명이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의 헤즈볼라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헤즈볼라의 정보본부는 시리아에 독립적인 정보수집, 조율, 평가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지사를 두고 있다면서 다마스쿠스 인근의 이 시설에 공습을 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헤다 자이넙은 헤즈볼라의 거점이자 이슬람 시아파의 주요 사원이 있는 곳으로 과거에도 공습의 표적이 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총 53개의 위성이 탑재된 로켓을 발사했다고 러시아 우주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이날 이란의 지형 관측 위성 1개와 통신위성 1개, 그리고 지구전리층 관측용 러시아의 이노소스페라 M 위성 2개 등 총 53개의 위성을 탑재한 소유즈 2.1B 로켓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위성은 내년에 추가 발사될 두 개 위성과 함께 같은 위성군을 이루게 됩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미국 대통령 선거일을 맞아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투데이 미국 대선 특집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뉴스투데이 미국 대선 특집 방송 2부 진행의 김연규입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박빙 양상으로 펼쳐질 전망인데요. 지금 이곳 미국 워싱턴은 현지 시각으로 11월 5일 아침 7시 5분입니다. 오늘 0시부터 투표가 시작된 뉴햄셔주부터 새벽 5시에는 버몬트주, 그리고 6시에는 코네티컷주, 뉴저지주, 뉴욕주, 그리고 조금 전 7시부터는 이곳 수도 워싱턴 DC와 펜실베니아주 등에서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전투표를 통해 이미 7,500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여전히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오늘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는 총 2억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요. 올해도 그 비슷한 수준의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VOA가 4시간에 걸친 미국 대선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면서 미국 대선 진행 상황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 잠시 내일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최고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1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이겠습니다. 다시 미국 대선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대선은 지난 4년 가까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활동했던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 그리고 그에 앞선 4년 동안 대통령으로 활동했던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결인데요. 이번 대선 결과가 향후 4년간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 대선 투표 시작을 몇 시간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9형을 발사한 이후에 5일 만입니다. 미국 대선을 바로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한반도와 영내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과 한국에 있는 저희 VOA 기자들 연결해서 미국 대선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백악관 앞에 함지아 기자 나가 있고요. 한국 서울에서는 종강역에 강수민 기자 각각 나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현직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3개월 조금 남짓 앞둔 상황에서 대선 출마를 포기했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신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요. 다른 한표로는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암살 시도로 추정되는 총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모로 극적인 일이 많았었죠. 먼저 백악관에 나가 있는 함지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함지아 기자.
네, 여기는 백악관입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곳 미국 시각으로 오늘 0시에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한 명을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투표는 미국 50개 주와 이곳 워싱턴 DC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전통적으로 자정에 투표를 실시하는 뉴햄프셔주 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5일 0시에 가장 먼저 시작됐고 이후 버지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의 투표소가 미 동부 시각 오전 6시부터 유권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워싱턴 DC를 비롯한 상당 수주는 오전 7시부터 주민들의 투표를 허용했습니다. 이후 시차에 따라 중부와 서부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투표소 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대선에 미국인 유권자는 약 1억 6천만 명,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약 7,800만 명이 이미 우편 등의 방식으로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장에서 투표를 하는 주민들이 투표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에선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자 흑인 아시아계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은 1892년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재선에 실패한 전직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을 맡는 사례가 됩니다. 두 후보는 공약과 정책, 여러 사회적 사안에 대해 극명하게 대비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민자 권익과 여성 생식권 보호,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활동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에 맞선 국경 봉쇄와 불법 이민자 추방, 수입품 관세 인상 등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는 정반대의 길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두 후보는 동맹을 통한 문제 해결과 미국 우선주의라는 전혀 다른 인식을 보여왔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해온 반면 페리스 부통령은 독재자와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등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국제 정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구조입니다. 메인과 네브래스카를 제외한 주가 1위 후보에게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몰아주는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두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7개 주의 결과에 따라 최종 승자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선거일을 하루 앞둔 4일 이들 경합주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페리스 부통령은 이날 펜실베니아주에서만 5곳을 돌며 유세를 했습니다. 특히 펜실베니아주 최대 도시인 필라델피아에서 유명 가수인 레이디 가가, 니키 마틴 등이 참석하는 콘서트 형식의 집회로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페리스 부통령은 마지막 유세에서 나는 미국의 다음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And I am ready to offer that leadership as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owever, the race ain't over yet. And we must finish strong. And this could be one of the closest races in history.
이어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힘차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는 역사상 가장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펜실베니아주를 방문한 뒤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로 자리를 옮겨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여러분의 투표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을 새로운 위상과 영광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your vote tomorrow, we can fix every single problem our country faces and lead America and the world to new heights of glory. But indeed, think of that statement, how beautiful that is. New heights of glory, that's what's going to happen when we win the election and we're really well looked.
그러면서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해보라며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투표가 마무리된 후 최종 승자가 가려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현재로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여론조사의 예측대로 7개 경합주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다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일에서 수주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주에선 우편 방식의 사전 투표 용지를 개표하는 데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경합주는 규정에 따라 후보 간 격차가 1% 미만일 경우 재검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일에서 약 나흘이 지나서야 일부 언론으로부터 당선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반면 이들 경합주에서 한쪽으로 표가 쏠린다면 결과는 동부 시각으로 오늘 자정쯤 드러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백악관에서 BOE 뉴스 함재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으로 가봅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한 미국 관련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관심이 뜨거운데요. 특히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책이 매우 다를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서울 종강역에 나가 있는 강수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수민 기자.
네, 이번에는 자리를 종강역으로 옮겨왔습니다. 제 뒤로 보신각이 보이실 텐데요. 지금 한국은 오후 9시를 넘어선 시각입니다. 이번에도 미국 대선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대학생 박민경이라고 합니다.
네, 승자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시나요?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는 트럼프가 우세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후보가 교체되고 나서는 또 해리스가 좀 더 우세하지 않았나 보다가 지금은 여론조사 결과도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들어서 정말 누가 이길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두 후보의 공약 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인턴을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전기차 관련된 뉴스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들을 보면은 두 후보 이름 언급이 정말 많이 되고 있는데, 공약이 굉장히 달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전기차 부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전기차나 기후 관련해서 이 두 후보의 공약이 다른데 한국의 산업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알기로는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은 친환경이나 전기차에 힘을 실어주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다른 인더스트리에 힘을 실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기도 하고 또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다르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른 시민 한 분께 더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32살 김경재라고 하고요. 금융업 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번 미국 대선을 바라보시면서 좀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아무래도 이렇게 치열하고 박빙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뭐 매일 단위로 뭐 그 예측이 달라지고 있고 뭐 그에 따라서 금융시장도 변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IRA라든지 뭐 법인세 관세 등 이 두 후보의 경제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리고 또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경제 공약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감세 정책 그다음에 이제 관세 상승 두 가지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수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대기업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서 실물 경제 측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그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뭐 다소 설명이 길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 이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감세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법인세 소득세를 이제 줄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역시 재정 적자가 나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 발행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금리 쪽에 있어서 한국에 있는 자본이 외국으로 특히 이제 미국으로 좀 빠져나가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실물 경제가 좀 위축되는 점 그리고 금융 시장이 좀 위축되는 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금융권에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같은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미국 대선이 지금 한국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1320, 1380, 거의 1400까지 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미국의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것을 이제 반영하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뭐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금 가격도 이제 올라가고 있고 미국 국채에 대한 이자율도 또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 금융시장이라는 것도 이러한 큰 정치적 이벤트에 많이 좀 종속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과연 누가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될지 한국에서도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각역에서 강수민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종각역에 나가 있는 강수민 기자 통해서 서울 시민들의 미국 대선에 대한 반응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이번 미국 대선의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한 미국 내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의 국승민 교수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국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2024년 미국 대선, 과거 다른 대선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더 두드러졌다고 보십니까?
제가 본 가장 두드러진 점은 최근 선거 중에서 이제 가장 팽팽한 선거가 이번 선거가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 7개 경합주에서 모든 주가 지금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고 전국 투표율도 지금 3-4% 이상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벌어진 대선 중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팽팽했던 경험이 없지 않았나 싶고 또 그 외에도 후보 교체 또 이제 바이든 후보가 그만두고 이제 해리스 후보가 새로 교체된 것도 굉장히 새로운 일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트럼프 후보에 대한 후보 암살 시도가 두 차례 나 있었던 것도 굉장히 이번 선거의 팽팽함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같이 일어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로서 각각 어떤 강점과 약점을 지녔다고 보시나요?
두 후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서로 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그 다른 성격을 보여주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장점을 꼽자면은 대통령 재직 시의 경제 성적을 유권자들이 굉장히 좋게 본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또 사람들이 좋게 본 점은 정치인이 아닌 비즈니스맨, 즉 기업인으로 인식하고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이 지지자들은 이제 굉장히 필터 없는 언행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언론의 관심을 끄는 법을 안다는 점에 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이고요. 그에 비해 단점은 이 말을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은 말을 이 필터 없이 하기 때문에 구설수에 쉽게 오른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호감도가 유권자들에게 갖는 호감도가 굉장히 낮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의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점은 정책이나 과거 경제가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후보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보는 유권자들이 많아서 그게 단점으로 보이고요. 해리스의 경우에는 그걸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젊다는 점 그리고 훨씬 정제된 언행을 한다는 점에서는 또 장점을 보이고 또한 미국 선거 캠프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 디시플린하다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하자면 캠프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충실하게 이 전달한다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연설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단점이 이제 그거에 좀 반대로 보여지는데 지나치게 정치인처럼 보이는 점,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질문을 잘 답하지 않는다는 점도 단점으로 보이고요. 또한 굉장히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이 들어온 경우는 순발력 있게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에 대한 이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큰데 차별점을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지 못해서 바이든 정부의 낮은 국정 지지를 안고 가는 그런 단점들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새 대통령이 될 경우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경우 각각 미국의 정책에 있어서 어떤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시나요?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굉장히 차이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무역 정책, 이민 정책, 국제관계 정책들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1기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인사 기용이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차이가 커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하기 때문에 또 트럼프 1기와는 또 달라질 것이다라는 이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해리스 부통령은 대부분 바이든 전 행정부와 유사점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약간 차이점을 보인다면은 뭐 주택 정책이나 물가 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는 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랑 유사할 것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 정치적 분열 상태가 매우 커진 상황인데요. 이번 대선 이후에도 그런 정치적 분열 상태가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네, 앞으로도 심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선거 직후에는 우선 이제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선거 불복을 한다면은 굉장히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만약에 2000년 이 미국 대선처럼 이제 부시 대통령과 고어 전 부통령이 붙었던 이 선거처럼 굉장히 두 후보 간 차이가 작으면은 그 논란이 더 심화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분열은 더 심화될 거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게 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8년 전과 같이 이제 트럼프 시기처럼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전국적 시위가 벌어지는 모습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아마도 그런 정치적 분열은 어느 쪽이 당선되든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미한 동맹 관계 그리고 대북 정책이 매우 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감이 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 대선 이후에 미한 동맹 관계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를 걸로 보십니까?
변수가 많아가지고 단언하기 어려운 사안이긴 한데요. 우선은 그 만약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이제 2기로 들어선다면은 우선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이 굉장히 이제 고립주의적 국제 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에 단지 이 미한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 정세 전반이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국제 정세 전반이 변하다 보면은 미한 관계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더 긴밀한 정상 외교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미한 관계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이제 지적한 점은 외교안보 사령탑이 지난 트럼프 정권과는 굉장히 다를 것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지난 정권과 비슷하다 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은 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세는 이 아무래도 트럼프 정권이 굉장히 다른 정책을 내세우게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그 트럼프의 보호주의 이 관세 정책은 한국 기업 수출에 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누가 승리하든 두 후보 모두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텐데요.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이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전혀 다른 미국을 예상해야 할까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금 현재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국제 정치 정책이랑 이민 정책, 무역 정책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이나 그 트럼프 성향의 외교안보 엘리트들을 보면은 이 굉장히 고립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고립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국제정치 정세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할 수밖에 없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도 아마 지원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국제적으로 고립주의 정책을 추구하게 되면은 이 여러 국가들이 굉장히 각자 도생의 분위기를 형성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한국이나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이 그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경합주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네. 대선에서 특히 어느 주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주는 그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19개로 많은 펜실베니아가 가장 중요한 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팽팽했던 주이기 때문에 그 펜실베니아를 가장 깊게 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화당의 경우에는 그 노스캐롤라이나를 꼭 사수해야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의 경우는 이 미시간을 꼭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개 주, 특히 펜실베니아를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의 국순민 교수와 이번 미국 대선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두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어떤 대외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미국 현직 의원들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 민주당 간사이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한반도 비핵화 첫 단계 조치로 군축 논의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비핵화가 목표지만 그것은 첫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베라 의원은 또 해리스 부통령이 북한 문제와 한국과의 동맹 정책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바탕으로 현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라 의원을 이종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한반도 비핵화 첫 단계 조치로 군축 논의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미베라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 민주당 간사이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베라 의원은 B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비핵화가 목표지만 그것은 첫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또한 해리스 부통령이 북한 문제 및 한국과의 동맹 정책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바탕으로 현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라 의원을 이종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선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국 동맹 정책과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I think you'll see Vice President Harris or a future President Harris build on the success of President Biden's policy, continuing strengthening the U.S.-Korea bilateral relationship.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성공한 정책을 바탕으로 미한 양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미한의 3국 관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방위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계속 협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 조선업계 등지에서 미국 함정 유지 보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 분야에 관한 양국 협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 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며 한반도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돼도 미국의 이런 기조가 유지될까요?
Very much so. I think you'll continue to see rotations of our nuclear submarines and others.
물론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핵 잠수함을 비롯한 다른 전력들이 계속 순환 배치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일각에선 한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의 정책이 이런 조치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It's always a possibility because you see the changing security posture.
항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영내 안보 태세가 변화하고 있고 북한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의 군대까지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핵무기를 증강하는 것 또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역에 정기적으로 우리의 핵 억지력을 순환 배치하는 등 핵 억제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 간의 철통 같은 합의는 해리스 부통령도 분명히 이어갈 것입니다. 물론 안보 태세가 변한다면 이에 변화를 주기 위한 협상에도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의 경제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반도체 등 공급망과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현 기조는 이번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십니까?
I do. Certainly if it's President Harris.
그렇습니다. 확실히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반도체 지원법은 계속해서 시행될 것입니다. 특히 이 법 제정으로 한국만큼 미국 내 반도체와 전기차 등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적극 활용한 나라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 강력한 투자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양국 간 강력한 경제 관계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재건하겠다고 얘기해왔고 많은 투자가 공화당이 강세인 주둘로 흘러간 상황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들이 그 투자가 중단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 don't think we have to guess because I think President Biden has really laid out a robust agenda.
추측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강력한 정책을 제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그 에모프와 함께 한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한국을 방문해 깊은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룬 미한일 캠프 데이비드 협정의 성공을 바탕으로 3국 및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 해도 한국과의 동맹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으면서도 제재를 통한 압박을 유지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이런 기조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Yeah, I think the problem here has been Kim Jong-un.
문제는 김정은입니다. 우리가 대화에 열려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화에 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외교적으로 우리는 항상 대화에 열려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재는 물론 하나의 도구이지만 또 다른 도구는 앞서 말했듯이 미한 관계를 최대한 강력하게 유지하고 일본과의 3국 관계를 계속 강화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 모두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일각에선 진전을 내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보다 군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런 견해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Yeah, I think it's a possibility. I know I've said in the past that
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가 목표지만 그것은 첫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선 첫 단계들에 집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4년, 8년 전에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간 경제적 관계 재개와 같은 중요한 첫 단계들에 집중하는 것이 비교적 쉬웠지만 현재는 김정은의 태도와 대화 부재,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의 공격적인 태도로 인해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런 논의에 열려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김정은과 여러 차례 만난 바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이런 가능성에 열려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으로부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펼칠 한반도 및 영내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연방 및 주 상하원 선거도 치러집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또 연방 상하원의 후보들 중에는 한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계 첫 연방 상원 의원이 탄생할지 주목되는데요. 노시창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연방 상원 그리고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쪽이 다수당이 될지 결정이 되죠?
그렇죠. 특히 현재 상하원은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모두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수당 지위가 바뀔 수 있고요. 그래서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임기 6년인 상원을 보면 총 100석 중에 현재 민주당이 51석, 공화당이 49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34석이 이번 선거에서 새로 뽑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23개 의석이 민주당 의석입니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려면 이곳에서 모두 승리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경합 지역이거나 공화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으로 당선됐지만 최근 무소속으로 등록한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친 상원 의원이 은퇴하면서 공화당이 이 지역에서 한 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 의원과 존 테스터 상원 의원은 각각 공화당 강세 지역인 오하이오와 몬테나에서 다시 한번 승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네, 반면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 지켜야 하는 의석이 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적죠?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지켜야 할 의석은 11개에 불과한데요. 모두 공화당 우세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난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관측대로 공화당이 이 의석들을 지키고 추가로 한 자리만 더 가져가도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 동률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원 의장직을 겸하는 부통령이 이 결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 만약 공화당이 두 석을 추가로 확보하면 이번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죠.
그렇군요. 연방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220석으로 다수당 지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12석이고요. 공석은 세 자리입니다. 임기 2년인 하원의 경우 전체 435석을 모두 새로 뽑지만 선거 전문 쿡 폴리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경쟁이 치열한 의석은 43곳으로 분류돼서 10곳 중에 한 곳꼴에 불과합니다.
네.
민주당이 다수당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6개 의석만 추가로 확보하면 되는데요. 주요 경쟁 지역은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같은 경합주에 많아서 대선 투표율이 하원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공화당이 지켜야 할 지역 중에 거의 절반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처럼 대체로 민주당이 우세한 주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네, 또 이번에 눈여겨볼 부분이 4명의 현직 한국계 의원들이 전원 이건 연방 상원 선거에 출마를 하죠.
네, 이 공화당의 영김 하원의원, 또 미셸 스틸 하원의원,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 3선에 나서고요.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의원은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합니다. 쿡 폴리티컬 리포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 김 의원이 민주당 후보인 은퇴 소방관 출신 조셉 캐루와 결혼한 캘리포니아 40 선거구는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지만 현재로서는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또 스틸 의원이 민주당 후보인 변호사 테릭 트란과 맞붙는 캘리포니아 45 선거구는 현재 초접전 지역으로 평가돼서 결과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 스트릭랜드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워싱턴 주 10선거구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앤디 김 하원 의원의 상원 의원 당선이 상당히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임기 중 부패 재판에 휘말린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전 상원 의원이 18년 동안 유지했던 뉴저지 연방 상원 의원직에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뉴저지주는 1972년 이후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 페어리 디킨슨 대학교가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앤디 김 의원은 공화당 후보인 호텔 사업가 커티스 바셔를 18포인트, 럿거스 이글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19포인트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앤디 김 의원이 당선이 되면 한국계로서는 첫 연방 상원 의원이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김 의원은 특히 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경력이 오래돼 있죠.
그렇습니다. 2018년 하원 의원에 당선된 뒤에 내리 3선을 기록한 김 의원은 정치 입문 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내는 등
네.
국가안보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특히 하원 입성 후에는 한반도와 관련해서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매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도록 힘쓰는 등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 및 양국관계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올해 42세 김 의원은 1982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한인 이민자 1세대 부모 아래서 태어나서 뉴저지 남부 지역에서 성장기를 보냈는데요.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전국적인 인지도를 대폭 넓힌 거죠. 당시 김 의원 연설 중 일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What I learned on January 6th is that all of us are caretakers for our great republic.
김 의원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때 건물에 남아 묵묵히 쓰레기를 치웠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내가 1월 6일에 배운 것은 우리가 모두 위대한 공화국의 수호자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노력해야만 이 나라를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번 연방 하원 선거 출마에는 이 현역 의원들 말고도 다른 후보들이 다른 한인 후보들이 세 명 더 있다고요?
네, 캘리포니아 34선거구와 47선거구에서 각각 민주당 후보로서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데이비드 김과 데이비드 네. 민 후보. 또 남부인 조지아 4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 중인 유진 유 후보입니다. 한국계 이민자 2세대로 이번 도전이 세 번째인 김 후보는 이민과 아동 관련 인권 변호사를 지냈고요. 김 후보가 도전하는 선거구는 LA 한인타운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민 후보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을 지내고 있고요. 유 후보는 전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네. 또 그 밖에 연방의회가 아닌 주 상하원 선거에 도전 중인 한인들도 다수 있다고요?
네. 주의회 선거를 비롯해서요. 시장과 시의원, 교육의원 등 지방 단위에서 각급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는 전국적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50여 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 하원 선거에 도전한 한인은 10여 명에 달하는데요. 특히 워싱턴 32선거구에서는 신디 류, 민주당 주 하원의원이 뉴욕 40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론 김 주 하원의원이 각각 8선과 7선에 도전합니다.
네.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 하원의원을 지낸 최석호 공화당 후보가 37선거구 주 상원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 연방 및 주 상원 선거 관전 포인트 그리고 주요 한인 후보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미국 현직 의원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 의원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또다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웬스트럽 의원은 B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적들과 대화 없이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건 한국의 억지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웬스트럽 의원을 역시 이종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한동맹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No, I think the relationship will be strong, actually, if President Trump is elected again as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미한 관계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를 비롯해 전 세계 평화에 관한 많은 부분들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미국의 큰 우려가 되는 네 나라, 즉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억제됐고 타이완을 침략하려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중국과 경제적으로 협력하면서 상황을 통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북한도 한동안 로켓 발사를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북한 사이에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됐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서방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공격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일 때 평화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임기 동안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고립주의자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우선시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쟁을 원하지 않고 연대할 수 있는 국가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 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며 한반도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이런 기조가 유지될까요?
Personally, I think it may grow stronger rather than anything else. So I feel confident.
개인적으로는 한반도 방어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미국 정부는 단순히 최고 통수권자와 대통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원과 상원, 특히 정보위원회와 정보 커뮤니티에서 한국 같은 나라들과 이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원과 상원도 이 모든 것에 대해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반도체 등 공급망과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현 기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늘려야 한다며 소위 동맹을 압박하는 것이 특히 대중 문제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I would hope that either candidate understands the need for a very strong supply chain.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 매우 강력한 공급망의 필요성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국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럽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국방비 증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침략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호주, 영국, 미국으로 구성된 오커스에 일본도 참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만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을 더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힘을 통한 평화 시대인 레이건 시절 사람입니다. 우리는 강함을 보고 싶고 친구들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으면서도 제재를 통한 압박을 유지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I would guess that President Trump would take on the same characteristics that he did when he w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재임 시절과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방법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의원으로서 제 생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화 없이는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 지역구 출신으로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오토 원비어에게 북한이 한 일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에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입니다. 사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일각에선 진전을 내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보다 군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런 견해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And when it comes to negotiations, I think you put everything on the table. Denuclearization, arms control.
협상에 관해서는 비핵화, 군축 등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러시아와 협상할 때도 그랬죠.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앉아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김정은이 무슨 말을 할지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내다볼 수 없습니다. 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우신 한국 정부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적들에게도 손을 내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북러협력 심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What is the red line for the United States? What is the red line for this administration?
북한의 이런 활동에 대한 현재 미국 정부의 금지선이 어디까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해리스 팀이 북한의 이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응이 무엇일지는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할 테지만 분명히 어떤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주권 국가를 침공하려는 또 다른 적의 공격적인 움직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협력을 추구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What I do believe though is that we have to take actions. I like cooperation. I like trade. I always felt that
제가 믿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광물 분야 등 배터리와 다른 많은 분야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에너지나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세계가 처한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경쟁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성이 큰 분야에서 중국에 종속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또는 동맹국과 함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화당의 브래드 웬스트랍 하원 의원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펼칠 한반도 및 영내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예, 오늘은 앞으로 4년간 미국을 이끌 제47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데요. 한국 언론들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민들이 첫 여성 흑인 대통령을 선택할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지 여부입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선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국 언론들도 대선 기간 내내 두 후보의 동향과 지지율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습니다.
네. 한국 언론들은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이 더 유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나요?
예, 한국 언론들은 대부분 미국 언론들의 관련 보도를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두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만큼 당선자 예측보다는 지지율 추이와 변화에 주목해왔습니다.
네.
특히 당락을 결정하게 될 펜실베니아주 등 경합주에서의 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소개해왔습니다.
네, 두 후보가 막판까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경쟁을 펼쳐왔는데 전반적인 흐름이나 추세는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지난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 도중 암살 시도를 겪고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첫 번째 TV 토론을 한 이후 한국 언론들은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그의 뒤를 이은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대선전은 다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10월 들어 해리스 후보의 상승세가 멈추자 다시 트럼프 후보의 승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지만 투표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는 해리스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들이 전하는 이런 판세가 얼마나 정확한지도 궁금한데요.
예, 트럼프 후보가 출마했던 지난 2016년과 2020년 선거를 보면 언론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상황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맞붙었던 2016년 대선에서는 투표일 하루 전까지도 대다수 언론이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점쳤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또 2020년 대선의 경우 언론들의 여론조사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 크게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차이는 훨씬 적었습니다.
네, 이렇게 예측하는 게 실제로 맞아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한국 언론들이 미국 대선에 큰 관심을 갖고 자세히 보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미국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2만 7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고요. 핵 우산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고 있는 핵심 동맹국입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에 미국이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후보 중에서도 특히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북한 비핵화 그리고 뭐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파장이 큰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예, 한국 언론들은 이를 트럼프 리스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한국을 머니머신, 현금 기계라고 번역할 수 있죠. 머니머신으로 지칭하면서 당선되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액수입니다. 이와 함께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하다며 핵 문제를 놓고 타협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 더 커지지는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특히 트럼프 후보가 강한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네.
한국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고요.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그늘이 드리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덜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의 미한일 3국 간 안보 협력 방침과 대북 정책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해리스 후보도 당선될 경우 무역과 관련해서 미국 보호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든 앞으로 한국은 큰 변화의 물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국 정부는 미국 대선 결과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쪽 인사들과 각각 다양하게 접촉하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이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정세가 많이 바뀌고 향후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잘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여기서 BOA가 보내드리는 뉴스데이 미국 대선 특집 방송 2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대선 특집이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